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북동부 항구 도시 텐진에서 어젯밤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로 지금까지 4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은 밤 11시 30분쯤 처음 발생했으며 중국 지진센터에 따르면 TNT 3톤가량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과 맞먹는 위력이었습니다. 또 30초 뒤에 이어진 두 번째 폭발은 그보다 위력이 더 큰 TNT 21톤 규모였다고 중국 지진센터는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폭발로 인해 사망자 외에 4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3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폭발로 현장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의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등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위험한 화공약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폭발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언론들은 루이하이 국제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공약품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텐진시 당국은 이 업체 관계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시아파 지역에서 오늘 대규모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6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지난 몇 개월간 바그다드에서 벌어진 폭탄 공격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이라크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관리들에 따르면 오늘 새벽 동틀 무렵 사람들로 붐비는 사드르시의 자밀라 시장에서 폭탄을 실은 냉동 화물차가 폭발했습니다. 현장에는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긴급 투입됐으며 주민들도 개인 차량들을 이용해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공군기지에 최근 배치된 미군 전투기들이 시리아 내 ISIL 소탕을 위한 공습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공군 F-16 전투기들이 어제부터 터키 남부 인지를릭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부터는 역시 인지를릭 공군기지에 배치된 국제연합군의 무인기 공습 작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지난달 미국의 시리아 접경 지역에 위치한 인지를릭 기지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리는 미국 대사관 재개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쿠바를 방문합니다.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 재개설 행사에는 케리 장관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을 비롯한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케리 장관은 쿠바 방문을 앞두고 마이애미 헤럴드 신문과 CNN 스페인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쿠바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쿠바 정부와의 직접 대화에서 인권 문제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케리 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연례 인권 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화에는 미국에서 톰 말리노프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중국은 리준화 외교부 국제기구 담당 심의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대화에서 법률을 비롯해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 활동의 자유, 소수인종의 권리 등 다양한 인권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번 인권 대화는 지난 6월 열렸던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제기됐던 주요 인권 현안들을 계속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미중 인권 대화가 양국 관계에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검찰이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산지는 지난 2010년 스웨덴 여성 2명에 의해 강간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됐으며 스웨덴 당국은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스웨덴 형법상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는 5년간이며 이달로 시한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중재에 해당하는 강간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는 2020년까지로 시한이 아직 5년 더 남아 있습니다. 어산지는 지난 2012년 영국 법원이 스웨덴으로 압송 가능성을 내비친 뒤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해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0월 16일 미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연합체제를 유지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군대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의 두 번째 원심불리기를 가동 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이 많겠고 함경남북도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한국 청와대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과 미한 정상회담 개최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0월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 문제 등 다양한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16일 미국을 방문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이뤄지는 박 대통령의 방미가 미한 동반자 관계의 강도와 폭을 분명히 보여주고 두 나라 국민들 사이에 밀접한 개인적 유대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국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지역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한 동맹의 역할 등 광범위한 사안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이 21세기의 상호관계를 규정하게 될 새로운 영역으로의 협력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면서 환경, 에너지, 우주, 보건, 사이버 안보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의 안보 상황 역시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도 이날 박 대통령의 방미 계획을 발표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진화하는 두 나라 동맹을 재확인하는 양국 간 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당초 지난 6월 16일 예정됐지만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방미 직전 연기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끊임없는 군사 도발과 핵개발 문제를 극복하고 남북한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평화 통일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린 2015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온 민족이 광복 70주년의 보람과 통일의 희망을 갖고 나가야 할 때 북한은 한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비무장지대에서 도발을 감행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 정부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한편 남북한 주민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도록 교류 협력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취소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 훈련이 미국의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한 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빌미로 공격해온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이 다시는 도발할 수 없게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포탄이나 총탄이 한국군 진지로 날아오면 현장에 있는 한국군이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훈련 없이는 군대가 유지될 수 없다며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취소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미한 동맹을 흔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연합체제를 유지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군대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훈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미연합체제를 깨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에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합동군사훈련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고 북한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즉시 취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이 군사적 대결의 길로 간다면 이후 발생하는 사태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1950년대와는 달리 현재 북한은 미국의 그 어떤 전쟁 방식이라도 다 상대해 줄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면서 미국의 핵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12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도 한반도에서 미한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하는 건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관영 매체들을 통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비난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남조선과 해외에 있는 군사기지들, 백악관과 국방성, 청와대를 포함한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이 우리 혁명 무력의 전략 및 전술 로켓을 비롯한 강력한 최첨단 초정밀 화력 타격 수단들의 목표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유사시 한반도에서 미한연합군의 협조 절차 등을 숙지하는 합동군사훈련으로 매년 8월 실제 병력과 전투 장비의 투입 없이 컴퓨터 모의 실험으로 전장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올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일정을 이번 주말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펼치고 있는 대북 심리전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군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고성능 이동식 확성기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대북 심리전 방송을 했을 때에도 고정식 확성기와 함께 이동식 확성기를 사용했지만 이번에 투입되는 이동식 확성기는 디지털 방식의 음향 출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전했습니다. 고정식 확성기가 음향을 보낼 수 있는 거리는 낮시간 기상 여건에 따라 10여 킬로미터 정도지만 신형 이동식 확성기 음향은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차량에 부착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기습 방송을 할 수 있어 북한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지난 2010년 5.24 조치의 하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을 발표했을 때 방송 시설을 조준 사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군은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외에도 과거 철거했던 전광판을 다시 설치해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측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지만 대북 심리전 확대 차원에서 음향은 물론 영상까지 동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이 이처럼 대북 심리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이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2004년 5월 서해 충돌 방지와 선전수단 철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한국 측 대표로 참여했던 문성묵 예비역 준장은 당시 대북 확성기 철거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숙원 사업일 정도로 북한 최고 지도자에겐 아킬레스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예비역 준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회담은 한국 측에서 서해 충돌 방지 문제를 다루자고 먼저 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는데 북한이 회담 직전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심리전 중단 문제를 끼워 넣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선전활동 중지, 그 수단 철거. 이 문제가 아주 절박한 사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회담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회담에 안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목리를 부렸죠.
이에 따라 당시 남북 장성급 회담은 서해 충돌 방지와 함께 심리전 중단 그리고 선전수단 철거 등의 합의에 이르게 됐고 이 회담을 배후에서 지휘했던 북한군 장성은 이후 고속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예비역 준장은 한국 군 당국의 대북 심리전 재개가 결과적으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버지 김위원장의 숙원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셈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예비역 준장은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대한 한국 측의 이런 대응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북한이 아파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지뢰 도발을 해놓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대응하리라고는 아마 예측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북한이 이게 자기들의 예상과 빗나간 그런 상황 전개에 대해서 아마 당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군 당국도 군사분계선 일대에 설치된 11곳의 대북 확성기를 전면 가동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를 목함질의 도발에 대한 혹독한 대가라고 밝힘으로써 북한 지도부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단지의 두 번째 원심불리기를 가동 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두 배로 커질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군사전문기관인 IHSJ는 영변 핵단지에 나란히 들어선 두 원심불리기 건물을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찍은 위성사진을 토대로 첫 번째는 물론 두 번째 건물까지 가동 중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가장 유력한 근거로 제시한 건 해당 건물에 쌓인 눈의 변화. 1월에 찍은 위성사진에는 첫 번째 건물 지붕 위에 눈만 녹았지만 2월 사진에는 두 번째 건물의 눈도 녹기 시작한 모습이 보입니다. IHSJ는 원심불리기 가동으로 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두 번째 원심불리기 건물이 올해 1월 시험 가동에 들어갔고 2월 초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시설은 지난 2013년 11월 첫 번째 건물 바로 옆에 똑같은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건물에 있던 2,000개의 원심불리기를 가동하면 연간 최대 4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만큼 두 번째 건물까지 가동할 경우 북한의 연간 고농축 우라늄은 80kg까지 늘어난다는 게 IHSJ의 전망입니다. 매년 핵무기 4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0년 11월 미국의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영변으로 초청해 대규모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우려하는 보고서와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이미 지난해 4월 북한이 기존 우라늄 농축 시설 옆에 새 건물을 지어 규모를 두 배로 확장하는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의 데이비드 울브라이트 소장은 이어 지난 2월 북한이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와 공동으로 내놨습니다. 같은 달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지난 2013년 공언했던 대로 영변의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원심 불리기 가동 조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우려가 북핵 문제 전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remain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at is why we have underscored the need for.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변 핵시설 단지의 두 번째 원심 불리기도 가동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신뢰할 만한 협상을 강조하는 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협상 대상을 북한 핵 프로그램 전체로 규정하면서 확고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 to call on DPRK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한편 국무부는 이날 한국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최영건 북한 내각 부총리의 총살 처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봤다며 사실이라면 북한 정권의 극단적 잔혹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호주에서 다음 주에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한 북한 인권주간 행사가 열립니다. 의회 공청회와 영화 상영, 음악회, 공개 강연 등 다양한 행사가 닷새 동안 계속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시드니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가 오는 17일부터 닷새 동안 제2회 호주 북한인권 주간행사를 개최합니다.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의 김태현 대표는 1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호주 주류사회에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주류사회가 인권에 대한 특히 북한 인권, 이제 마지막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북한에 대한 그 압박을 좀 더 갈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것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속 좀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오는 17일 시드니 도심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탈북자들의 시드니 공대 강연과 탈북자들의 애환을 그린 영화 크로싱 상영회, 탈북자 출신의 피아노 연주자 김철웅 씨의 공연 등이 21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개막식에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맡을 예정입니다. 또 19일에는 수도 캔버라의 연방의회에서 탈북자 공청회가 열립니다. 김 대표는 이 공청회에서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NK워치의 안명철 대표와 탈북자 출신의 박광일 목사가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증언하고 연방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외무부 장관하고 아마 수상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탈북민하고 같이 질의응답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하게 되겠죠.
김 대표는 이날 공청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성명서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의 북한 인권 주간 행사는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1회 행사에서는 커비 전 COI 위원장 초청 특강과 탈북자 강연, 사진 전시회, 영화 신이 보낸 사람 상영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인권 주간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이 주관하고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함께 참가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매년 4월 말에 일주일 동안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시작된 이 행사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올해 다시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이 행사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수잔 슐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올해 행사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we know of these crimes and we acknowledge these crimes and we do nothing, it means the
북한의 인권 범죄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탈북자 단체인 재영 조선인 협회를 중심으로 유럽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염원하는 이 행사는 지난 2013년에 시작됐고 지난해 12월에 두 번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도 지난해 한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과 현지의 인권단체들 주최로 북한인권 주간 행사가 열렸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올 하반기 북한 가뭄과 홍수 등 재난 피해에 대응해 630만 달러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식량과 식수를 제공하고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북한 가뭄과 홍수 피해 대응에 63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12일 발표한 북한 가뭄 현황 자료에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의 이 같은 규모의 긴급 대응 지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자금 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긴급 대응 지원금 명목으로 63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한 겁니다. 이로써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올해 대북 지원금은 총 830만 달러에 달합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지난해 상반기 북한에 65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하반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보고됐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긴급대응지원금은 심각한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나라에 지원되며 자금부족지원금은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주로 식량과 보건, 구호품 조달 등에 사용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12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한 긴급대응지원금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지원됐습니다. 총 275만 달러로 식량과 식수, 위생 분야에서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앞서 130만 달러를 유니세프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추가로 150만 달러를 지원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 영양 관련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세계식량계획 WFP에 300만 달러를 지원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취약계층과 수재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WHO에 45만 달러를 지원해 북한 주민 1,100만여 명에게 식수를 제공하고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니세프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추가로 지원받는 긴급자금은 가뭄 피해뿐 아니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료품, 긴급구호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내린 폭우에 따른 홍수로 21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가옥 690채가 무너지고 도로와 다리, 댐이 파괴됐으며 농경지 4,000헥타르가 유실됐습니다. 한편 국제적십자사 IFRC도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에서 최근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UN의 발표와 같지만 가옥 천여 채가 무너지는 등 피해 규모는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이호림 사무총장은 국제적십자사에 현재 식수와 긴급 대피소, 의복, 조리기구, 위생용품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 스테인스 국제적십자사 북한 담당관은 북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수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수해 지역에 천막과 방수포, 조리기구, 물통, 위생용품, 수질 정화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홍수 피해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북 지원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We are aware of the reports.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2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홍수 피해에 대한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미국 역시 현재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not requested United States assistance and the U.S. has no plan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t this time.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은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무부가 대북 지원 계획이 없음을 확인한 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앞서 지난 6월 북한이 10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을 호소했을 때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나 안보 문제와는 별개라면서 북한의 지원 요청이 없었음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또 미국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영양 지원을 보낼 경우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해당 국가가 얼마나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도 비교한다는 겁니다. 지원 물자가 원래 의도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 요인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공부할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발되면 1년간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4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무부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6-17년도 쉐보닝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11월 3일이며 내년 3월과 4월 사이에 면접을 거쳐 내년 5월에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원자는 어떤 분야의 전공도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개발학과 경제학, 국제관계학, 정치학 등 4개 분야를 환영한다고 영국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선발되는 사람은 학비와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받아 내년 9월부터 영국 유명 대학에서 1년 동안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쉐브닝 장학금은 영국 외무장관 관저의 이름을 딴 영국 정부의 장학제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세계 잠재적 지도자들이 영국에서 1년 동안 석사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016-17년도 장학생으로 북한 이외에도 전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약 1,5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영국 외무부에 따르면 지난 1983년에 시작된 이 장학금을 통해 전 세계 4만 4천여 명이 영국에서 공부했고 이후 정치와 경제, 언론, 정부, 종교,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과학원 출신의 김경민 씨와 김일성대학 교원 출신 김지연 씨가 2011-12년도 장학생에 선발돼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각각 국제법과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또 2014-15년도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 석사 출신의 배용혁 씨와 이춘성 씨가 선발돼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국제금융과 경영을 공부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최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015-16년도 장학생에도 북한 주민 2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1,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국 외무부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별도로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세혁 씨 등 3명의 탈북자가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또 2015-16년도에도 탈북자 이성주 씨가 선정돼 오는 9월부터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국제관계 석사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자본주의 소비 방식에 한국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응하는 데는 7년쯤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6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시장경제 생활에 대한 적응도를 가리키는 소비자 역량이 평균 54.3점으로 나타나 일반 한국 소비자의 82%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거주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일반 한국 소비자 역량의 88%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북자들의 소비자 역량은 9개 영역에서 모두 일반 한국 소비자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소비 환경을 이해하는 면에서 일반 한국 소비자보다 20점이나 낮았고 정보를 찾고 활용하거나 보험과 저축, 투자나 신용카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들이 실제 경제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소비생활 용어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지난 2006년에 탈북한 이지은 씨입니다.
전대적인 용어 같은 것도 많이 달라서 저 위에서는 많이 못 들어봤던 이런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뭐 몇 퍼센트 금리로 뭐 이자 환율 이렇게 따져서 뭐 이렇게 뭐 적금을 한다는 뭐 그런 것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그 신용카드 이런 것도 생소했고 저는 한 몇 년 돼서야 그거를 다 이해한 것 같아요.
2008년에 탈북한 박영석 씨는 외래어나 신조어가 많다 보니 같은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들어 아예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며 영어로 된 표현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소비 관련 피해는 품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비싼 가격과 요금, 과장 광고나 계약 취소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를 경험한 탈북자들의 65%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탈북자들에 대한 소비 피해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에서의 소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 한국 소비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년 내 경험한 소비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8점으로 한국 일반 소비자보다 5점 정도 높았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의 만족도가 73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에 온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적어도 7년 이상의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탈북자들의 거주 기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 개발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 텐진항의 화공약품 창고가 폭발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군이 처음으로 터키 내 공군기지를 이용해서 시리아의 ISIL에 공습을 가했고요. 또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의 새 최고 경영자의 인도 출신이 임명된 데 대해 인도가 국가적인 경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폭발은 어젯밤 11시 30분쯤에 발생했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곳은 텐진항의 한 물류회사 창고인데요. 화공약품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이 있기 전에 먼저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이 출동한 상황에 대규모 폭발이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폭발이 30초 간격으로 두 차례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 폭발은 TNT 3톤, 두 번째 폭발은 21톤을 터뜨린 것과 맞먹는 규모였다고 하는데 이 항구에서 수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고층 아파트 건물에서도 창문이 깨지고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진동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폭발이었습니다. 또 폭발 직후에 멀리서 현장을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보면요. 마치 이 대형 폭탄을 터뜨린 것처럼 거대한 불기둥과 연기가 높게 솟아오르고요. 순식간에 주변이 불길이 뒤덮인 그런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50여 명이 숨지고 400명 이상 다쳤는데요. 숨진 사람 중에는 이 폭발에 앞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10명 이상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이 폭발 사고 이후에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 또 부상자 중에도 위독한 상태인 사람들이 수십 명 있어서 앞으로 사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인명피해 외에 재산 피해도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이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폭발 현장 주변 사진을 보면 건물 또 구조물 수십 채가 무너져 있고요. 수입차 선적장에 채워둔 차량 마녀대가 불에 타 있는 모습도 있어서 마치 전쟁터를 연상시킵니다. 또 이 항구 주변에 쌓여 있던 대형 컨테이너들도 마치 종이 상자가 구겨진 것처럼 구겨져서 무너져 내린 처참한 모습입니다.
네, 여전히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가 폭발 우려도 있고요. 또 유독가스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폭발 현장 주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됐고 추가로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현장 주변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살던 주민들은 좀 떨어진 곳에 텐트를 쳐서 마련한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항구에서 일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예, 한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한국 정부는 한인 3명이 이번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인 인명피해가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폭발의 원인은 알려졌습니까?
중국 당국이 구체적으로 아직 원인에 대해서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재까지 상황을 좀 보면 이 화재로 인한 불길이 이 화공약품에 옮겨 붙으면서 대형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처음에 화재가 왜 발생을 했는지 또 어떤 약품들이 보관돼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라면서도 이번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있다면 엄중히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전하고 있고요. 또 텐진시 당국은 사고가 일어난 루이하이 물류창고 관계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 또 일부 중국 언론들은 불과 얼마 전에 해당 창고를 포함해서 관련 지역에 안전검사가 실시됐었다 하면서 이 검사에 부실이 있었는지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텐진은 어떤 곳입니까?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차로는 2시간 정도 거리고요. 예, 고속철로는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인구 네. 이 700만 명으로 중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 텐진항은 특히 이제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해상 관문이고요. 텐진항 중에서도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빈하의 신구는 면적이 한 4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런 큰 신구인데 외국 기업들도 대거 입주해 있는 핵심 경제지구라고 합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요. 앞으로 이 항만 운영 차질로 인한 피해도 예상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빈하의 신구에는 이 미국 기업 코카콜라와 모토로라 또 한국의 삼성전자도 진출해 있는데 세계 500대 기업 중에 120여 개가 진출해 있고 총 진출 기업이 4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핵심적인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 유럽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는 이 빈하의 신구 내에 항공기 조립 공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폭발 사고 발생 지점과 떨어져 있어서 직접적 피해는 없지만 앞으로 물류 이송에 피해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이 처음으로 터키 내 공군기지를 이용해서 시리아의 ISIL에 공습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미국 국방부가 성명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성명에 따르면 지난 9일 이 터키 남부 인지릴리 기지에 배치된 미 공군 소속 F-16 전투기 6대 가운데 일부가 어제 처음으로 시리아 내 ISIL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가했습니다. 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익명의 미군 관계자는 이번 공습에 6대 중에 2대의 전투기가 동원됐고 한두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터키 공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ISIL을 겨냥한 공습이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터키 남부에 있는 이 인지릴리 기지가 시리아 북부 국경에서 불과 1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지난해 9월부터 다른 중동 동맹국들과 함께 시리아 내 이 ISIL 거점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터키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또 공군 기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해달라는 미국의 요청도 거부했었습니다. 터키에서 공습을 가면 아무래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공습이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난달 20일에 터키 남부 접경 도시 수루치에서 ISIL의 소행으로 보이는 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터키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미군의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전격적으로 허가를 했고요. 미군이 이에 따라서 이탈리아에 주둔 중이던 미 공군 소속 F-16 전투기 6대와 지원병력 300명을 해당 기지에 배치했는데 사흘 만에 공습을 개시한 거고요. 또 앞으로 미군이 추가적으로 전투기를 더욱 더 많이 이 인지릴리 기지에 배치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ISIL 대응 작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 미 육군 참모총장이 이라크의 지상군을 파병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죠?
그렇습니다. 내일 퇴역을 앞둔 레이먼드 오디오너 참모총장이 어제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너 총장은 지난 1년간 ISIL을 겨냥한 미군 주도 공습 작전이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군 파병이 필요한 시점이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앞으로 몇 달간 이라크군이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미국이 일부 병력의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 이라크 지상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미군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군은 공습과 다른 간접적인 지원만을 할 뿐 지상전은 현지 병력이 수행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디오너 총장은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라크에 파병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편 오디오너 총장은 이렇게 이라크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ISIL을 격퇴하기 위해 미군의 역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군이 ISIL을 물리치더라도 이라크의 정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몇 달 만에 다시 극단주의 세력이 준동하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지상에서 현지 병력이 지상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정부의 입장과도 같은 것이죠.
네, 미국 의회에서는 이미 미군의 지상군 파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 넘게 이제 이 공습 작전을 폈고 하지만 ISIL의 세력이 좀처로 위축되지 않으면서 미국 내에서도 지장군 파병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오바마 정부는 ISIL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정부군을, 시리아에서는 온건파 반군의 훈련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지상군 파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 미국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 또 공화당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이기도 한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 오바마 정부가 이라크에서 조기 철군을 추진하면서 이라크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백악관은 즉각 이를 거부했죠.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최근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발표했는데요. 새 최고 경영자의 인도 출신이 임명된 데 대해서 인도가 국가적인 경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좀 궁금하군요.
예, 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까지 직접 이 축하와 함께 앞으로 행운을 비는 메시지를 보낼 정도입니다. 또 인도 언론들도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네.
주인공은 올해 43살의 순다르 피차이 새 구글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최고 경영자를 줄여서 이제 CEO 이렇게 부르죠.
네.
이 피차이 CEO는 이 미국 국적이긴 하지만 인도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까지 졸업한 인물인데요. 이 구글에 입사한 후에 이 뛰어난 실력으로 젊은 나이에 수석 부사장까지 올랐고 이번에 파격적으로 새 CEO에 임명이 됐는데 인도 언론들은 피차이 CEO의 소식을 전하고요. 또 그의 삶과 성공기를 다룬 특집을 내보내는 등 피차이 CEO의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고 또 가족들은 주변에서 축하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피차이는 어떤 인물인가요?
인도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전기공 아버지와 속기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재라서 인도 최고의 인도 공과대학 금속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20대 초반에 또 역시 미국의 명문인 스탠퍼드 대학에서 재료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조용한 성격이고 꿈은 이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교수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가정 형편이 더욱 기우는 바람에 포기를 하고 반도체 회사에 취업한 것이 오히려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역시 미국의 명문인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영학 석사 이제 MBA라고 하죠.
네.
MBA 학위를 받았고 컨설턴트 로 일하다가 지난 2004년에 평직원으로 구글에 입사를 했는데
네.
10여 년 만에 최고 경영자의 지위에 오른 것이니까 참 대단히 입지전적이고요. 피차이는 특히 이제 구글의 핵심 사업인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또 크롬 이 웹브라우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네. 인도의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참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뒀군요.
네, 특히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인도인들이 더욱더 이 피차이의 성공담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의 노력, 또 재능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의 CEO에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사실 인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이제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IT 업계에서 피차이 CEO 외에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도 출신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지난해 역시 인도 출신 40대인 사티아 나델라를 CEO로 임명했었습니다. 또 이 IT 업체 미국 IT 업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 밸리에는 인도 출신 엔지니어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IT 업체는 아니지만 이 미국의 대표적인 식음료 회사 중 하나인 펩시코도 CEO로 인도 출신 게다가 여성인 인드라 누이를 이제 임명을 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미국 언론들도요 이번에 이 피차이 CEO가 구글의 새 CEO로 임명되면서 인도 출신 영재들의 미국의 새 성공 비결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들을 싣고 있는데요. 인도 특유의 이제 향학열 또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자란 경험 또 그만큼 또 이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의지 또 성공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높다는 점을 이제 꼽고 있고요. 또 가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기업에 들어와서도 이제 팀워크,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가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인도 출신들이 영어에 익숙한 점도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겠고 함경남북도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는 30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고 최저 22도, 최고 29도, 강계 구름 많이 끼고 최저 18, 최고 30, 해주 구름 조금 끼고 최저 23, 최고 28, 함흥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6도, 장진 흐리고 최저 13, 최고 22도, 해산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7도입니다. 선봉은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최저 20도, 최고 25도, 원산 구름 많고 오전에 최저 22도, 최고는 2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고 물결은 0.5 내지 1m입니다. 모레 토요일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기온 12도에서 23도, 낮 최고 22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연계단체에 의해 최근 참수된 것으로 알려진 크로아티아인 인질 납치 과정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체들이 연루됐다고 크로아티아 정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베스나프시 크로아티아 외무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당초 납치범들은 토미슬라프 살로페크 씨가 일하던 회사에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과의 협상이 깨지자 살로페크 씨를 ISIL 연계단체인 시나이 지방에 넘겼으며 지난 5일 그를 참수하겠다며 위협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된 것이라고 푸식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푸식 장관은 그러나 정부 당국은 여전히 살로페크 씨가 확실히 살해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시나이 지방 측은 이집트 당국에 이슬람 여성 수감자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인질을 참수하겠다고 위협한 뒤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결국 인질을 참수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시아파 지역에서 오늘 대규모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해 6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테러는 지난 몇 개월간 바그다드에서 벌어진 폭탄 공격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이라크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관리들에 따르면 오늘 새벽 동틀 무렵 사람들로 붐비는 사드르시 자밀라 시장에서 폭탄을 실은 냉동 화물차가 폭발했습니다. 현장에는 부상자 구조를 위해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아파 교도들을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는 ISIL은 시아파가 주도하는 지역에서 여러 차례 테러 공격을 벌여왔습니다. 터키 공군기지에 최근 배치된 미군 전투기들이 시리아 내 ISIL 소탕을 위한 공습작전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공군 F-16 전투기들이 이날부터 터키 남부 인지를리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부터는 역시 인지를리 공군기지에 배치된 국제연합군의 무인기 공습작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지난달 미국에 시리아 접경지역에 위치한 인지를리 기지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이는 시리아 북부 국경에서 100km 확장된 구간에 ISIL 활동 금지 지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리는 미국 대사관 재개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쿠바를 방문합니다. 미국과 쿠바는 최근 54년 만에 외교관계를 완전 정상화하고 지난달 20일 워싱턴과 아바나에 대사관을 각각 개설했습니다.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 재개설 행사에는 케리 장관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을 비롯한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케리 장관은 쿠바 방문을 앞두고 마이애미 헤럴드 신문과 CNN 스페인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쿠바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쿠바 정부와의 직접 대화에서 인권 문제에 최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케리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연례 인권 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화에는 미국에서 톰 말리노프스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중국은 리준화 외교부 국제기구 담당 심의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대화에서 법률을 비롯해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 활동의 자유, 소수인종의 권리 등 다양한 인권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번 인권 대화는 지난 6월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제기됐던 주요 인권 현안들을 계속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미중 인권 대화가 양국 관계에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항구도시 텐진에서 어젯밤 발생한 대형 폭발 사고로 지금까지 4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폭발은 밤 11시 30분쯤 처음 발생했으며 중국 지진센터에 따르면 TNT 3톤가량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과 맞먹는 위력이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폭발로 인해 사망자 외에 4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적어도 3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